조중동부터 진보언론까지 왜 유독 문재인에게만 가혹한가? 왜곡된 여론전의 숨은 음모는 무엇일까? 조기숙 정치학 박사가 밝히는 왕따 정치의 실체와 일곱 가지 비밀. 악의적 프레임에 맞서는 시민의 힘이 필요할 때 왕따의 정치학. 도서출판 위즈덤하우스.
여러분의 오후를 확 뒤집겠습니다. 혼란의 시대 분노하는 국민의 대변자 정봉주입니다. 대선 국면에 있어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언론의 대선 보도이죠. 공정성과 정확성을 유지하는 대선 보도를 과연 우리 언론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지 잠시 후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권자의 마음을 결정지을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은 바로 토론회가 아닌가 싶은데요. 어제 진행된 대선주자 5분의 4차 TV 토론회 주된 내용은 무엇이며 평가는 어떠한지 오늘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6일 수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시작합니다.
19대 대선을 앞두고 각종 언론에서 수많은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선 보도의 동향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는 곳이 있습니다. 언론단체와 시민단체, 민중단체 등이 모여 만든 2017 대선 미디어 감시연대입니다. 이 연대가 3월 20일부터 4월 22일까지 5주간 6개 종합일간지를 분석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에는 긍정적 기사보다는 부정적인 기사가 많았고 국민의당에는 긍정적인 기사가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난 상황. 한편 3월 20일부터 4월 21일까지 지상파 3사, 종편 4사의 방송을 분석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의 불리한 보도가 국민의당의 불리한 보도보다 더 많았습니다. 1600만 촛불의 힘으로 만든 이번 대선. 과연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4월 26일 수요일 정봉주 품격시대 첫 번째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19대 촛불 대선 관련 이슈들이 연일 언론을 통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언론 보도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열 시사인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모처럼 전공 분야가 나왔어요.
그죠? 네, 그런데 좀 죄스러운 마음으로 오늘은 좀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스러운 마음이면 감옥을 가셔야지 여기까지 주겠어요. 자,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처음 나오셨죠?
네, 처음 왔습니다.
아, 방송 분위기 좋죠?
네, 좋네요. 예,
자유언론센터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샵5400으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면 반영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주 특이한 주제를 저희가 잡았어요. 다른 방송에서 한 번도 하지 않는.
네.
그죠? 우리 작가도 아주 훌륭해요. PD가 훌륭한가?
예, 네, 하여튼, 그런데 뭐 오늘 방송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방송 잘못하면 감옥에 보낸다고 하시니까.
뭐요? 아, 대신 제가 갔다 왔잖아요. 갈 일 없어요,
이제. 네, 그럼 그걸로 퉁치겠습니다.
예. 공정보도, 이게 매번 대선 때마다, 선거 때마다 시비가 걸리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런데 이제 좀 우리나라 언론은 예. 눈 가리고 아웅을 하고 있어서 저는 그게 좀 못마땅합니다. 사실상 이제 국민들은 일부 언론사들은 어느 쪽을 지지하고 있고 또 일부 언론사들은 어느 쪽을 지지하고 있는지 명백히 아는데
예. 예.
그런데 언론 스스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성과 객관성과 그런 걸 이 본인들은 추구한다고 하니까 이제 거기에서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지금 편파적인 어떤 그 보도를 또 하고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이제 사실상 그렇게 한쪽에 기운 어떤 보도를 하니까 또 유권자분들은 이 언론사는 당연히 이 후보 쪽을 지지하는 줄 알았는데 왜 이 후보에 불리한 보도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또 화를 내세요.
네.
또 이번에는 이제 그런 어떤 그 감정 표현이 또 그게 다랬는데 그래서 이제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어떤 그런 패단만 네. 나오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이 우리 공정 보도, 객관 보도를 어떻게 못 하고 있는지 제가 단적으로 하나만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김대중 조선일보 고문이 칼럼을 썼어요.
네. 네.
그래서 이 여권이 왜 단일화를 못하는가, 빨리 단일화를 해라.
어허.
그러면서 또 이렇게 좀 찬밥 더운 밥은 가리더라고요. 단일화를 하는데 정통 보수당끼리 하고 국민의당 아무래도 힘들었다. 아. 여기는 좀 피하고. 아무튼 그런 식의 이제 주문하는 예. 그런 이제 칼럼을 썼습니다. 단일화를 촉구하는 칼럼인 거죠. 그런데 이분이 5년 전에도 단일화가 이슈였잖아요.
예.
예. 그때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예. 그러면 그때는 어떤 칼럼을 썼을까요?
단일화하지 마라. 야합이다.
그때는 이제 안철수 후보를 애정어린 칼럼을 썼는데 단일화하면 죽는 길이다.
네.
당신이 사는 길은 독자 노선으로 끝까지 가라.
아.
그런데 이분이 보니까 유승민 후보는 사랑하지 않나 봐요. 그때 예. 5년 전에는 안철수 후보를 그런 애정하는 마음으로 단일화 절대 하지 마라. 너의 길을 가라. 이렇게 이제 예. 칼럼 썼는데 5년 뒤에는 지금 단일화 하라. 예. 뭐 이제 그런 얘기를 썼는데 그렇게 입장에 따라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죠.
고 기자님 지금 말씀은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식 언론 지형으로 얘기하면
네.
보도는 다급적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언론사 입장에 따라서 우리는 누구 후보를 지지합니다. 무슨 당을 지지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사설이나 칼럼으로 충분히 의견 개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하고 있고.
나눠서.
예.
그래서 이제 아무리 어떤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고 해서 사실 보도를 왜곡하면 안 되는 거니까.
예. 예.
그렇지만 또 언론사가 칼럼이라는 거는 사설이나 칼럼은 이제 의견이.
그렇죠.
반영되는 것인데 거기에서는 이 언론사는 어떤 입장이었는데 이런 걸 썼구나 알 수 있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계속 이 칼럼은 저희 언론사와
무관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예. 도망가기 바쁜데 지금은 이제 그 눈 가리고 아웅할 때를 지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김원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님. 민주언론시민연합이 뭐 하는 데입니까?
저희는 언론을 주로 이제 감시하는 그 시민사회단체고요.
예.
저희는 굉장히 오래된 84년에 처음 예. 생겼고요.
84년도에 제가 입사할 때인데.
그러니까.
예. 제가
여기 출신입니다. 예, 일기 간사 기자.
간사 기자 다
예,
있죠.
예, 기자 출신이시죠. 그리고 이제 시민사회단체로 전환해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저희가 92년서부터 선거보도감시연대를 만들었어요.
선거?
선거보도를 모든 선거를 다 감시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건 시민사회에서 이렇게 언론과 관련된 시민사회 운동만 엮이는 건가요? 아니면은?
아니에요. 그냥 그때그때 같이 예. 하고 싶은 모든 단체들을 항상 엮어가지고 다 모아서 우리 선거보도 같이 감시하자. 이렇게 해서 언론단체 이외에 그 다른 주제를 가지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도 같이 결합하고 뭐 학회도 같이 결합하고 예. 이렇게 해서 선거보도 감시연대를 저희가 매 선거마다 다 그동안 해왔고요.
선거보도 감시연대.
네.
자, 이번에도 같은 이름으로 연대가 엮였나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대선이고 해서 대선 미디어 감시연대로 이름을 바꿨는데.
대선 미디어 감시연대.
예, 보도를, 미디어를 바꿨잖아요. 그 이유는.
아, 그러네요. 예.
예전에는 참 매체가 적고 신문방송 위주로만 모니터를 했는데 지금은 뭐 포털에 SNS에 이래서 미디어 그 영역이 너무 커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저희 영역을 넓혔다는 의미에서 대선 미디어 감시연대라고 이름을
예.
지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몇 개 정도 함께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지금 100개 단체가 같이 예, 연명을 했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열심히 활동하는 곳은 언론, 아무래도 활동 자체는 예. 언론시민단체들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뭐 참여연대나 이런 그 다른 영역의 단체들도 같이 연명을 해서 함께 활동한다.
언론노조 이런 데들도 같이 합니까?
예, 언론노조 아주 열심히 같이 하고
예.
있습니다.
예. 왜냐면 그쪽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다음에 지금 민원연 같은 경우 줄여서 민원연
맞아요.
민원연. 네. 민원연이나 주로 이제 언론 노조
네.
이런 데들이 전문성이 있고 이제 다른 분들은 우리는 뭐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렇죠.
공감의
네.
뜻
네.
요 정도로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디어 감시연대가 네. 언제쯤 만들어졌어요?
저희가 지금 3월 20일 날 그러니까 D-50 되는 날이었어요.
예.
그날 이제 발족을 했고요.
예, 탄핵 플러스 11대째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저희 모니터 대상은 지금 예전에 이제 신문 방송이었다면 이번에는 시사 토크쇼, 종편의 시사 토크쇼를 전부 하고 있고요.
의미 있네요.
그리고 신문 방송에 페이스북 있죠. 요즘 페이스북으로 굉장히 기사를 많이 걸어요. 그 예. 언론사들이 그래서 페이스북도 모니터링
페이스북도
하고
감시.
있고요.
네네. 예를 들어서 그러면요. 신문, 방송, 시사 토크쇼, 페이스북.
네.
그러니까 SNS를 통해서 보도되는 거, 유튜브도
네네.
해당이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페이스북으로 거는 모든 기사를 다 보기 예. 때문에 그 안에 유튜브 기사도 들어가 있고 예. 여러 가지가 걸려 있더라고요.
그럼 요즘 시사 토크쇼 중에 대세인 외부자들 그것도 감시하나요?
예. 근데 오. 굉장히 그건 평가가 지금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 출연진들이 네. 좋잖아요.
왠지
왜 노려보세요.
아니 근데 저도 그게 참 궁금해서 모니터 제가 모든 걸 모니터하는 건 아니니까 예. 모니터하는 친구들한테 아 왜 그 MBN의 판도라도 있고 다른 프로그램들이 이제 지금 다양하게 이제 생겼는데 예. 왜 외부자들의 평가가 이렇게 좋지? 이건 뭐지? 뭐 예. 이렇게 제가 이제 물어보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객관적인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좋은 정보들을 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계약을 맺으면서요. 네. 악마의 편집 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 주에 연락 없이 안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저의
힘이라고 믿어주시면 됩니다.
아, 아유 정말 어렵네요.
좌불안석이죠?
네. 그거 말고 예. 저희가 경제신문도 모니터하고 있고요. 4개 경제신문, 예. 네, 경제신문 하고 있고 그리고
경제신문들이 조금 보수적 성향들이 강하지.
조금이 아니고 아주 많이 아주 강하더라고요. 뭐. 해보니까 예, 굉장히 그. 친재벌적인 예. 그런 예, 관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연합뉴스하고 뉴시스 두 개도 매체도 지금 모니터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선거 시기 회사죠?
네, 예. 네, 두 통신사 하고 있고 그리고 포털 네이버와 다음에 그 모바일로 보는 그 뉴스 있죠. 그 예. 뉴스를 지금 또 모니터를 하고 있어요.
무척 광범위하게 하네요.
예, 처음으로 진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너무 중요한 대선이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분야에서 이제 왜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 한번 감시할 효과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감시의 눈길을 펼치자 이런 의미에서 영역을 넓혔습니다.
예. 네. 그러면 벼랑은 궁금해지는 게 이런 시민사회운동단체들은 늘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잖아요.
네.
이렇게 움직이려면 어쨌든 뭐 자원봉사들 이런 분들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재정은 어떻게
일단은 저희가 그 아까 말한 100개의 연대단체에서 십시일반으로 예.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산조금.
5만 원에서 뭐 얼마씩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내신 단체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해서 재정의 한 3분의 1을 마련을 했고요.
예.
나머지 재정은 민원연에서 지금 다 이제 마련했는데 그 힘은 저희가 민원연이 작년에 종편 떼찌 프로젝트라고 해서
예.
종편을 감시하겠다고 아하, 했어요.
그 뭡니까 팟캐스트 방송하고 네네네. 했었죠.
근데 그때 저희 회원이 한 번에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서 5천 명 이상의 회원이 들어오셔서 저희가 정말 큰 도움을 받고 그 후원금으로 예. 종편 모니터할 수 있었는데 그 보답을 이번에 대선에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무조건 다 해보자 이렇게
예,
지금 한
알겠습니다.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자 이제 검증이 들어가잖아요.
네.
검증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궁금해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하는 거는 사실 워낙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별별 방법으로 다 예. 해보고 있어요.
대표적인 근데, 방법들이 예. 있지 않을까요?
예.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것은 예. 그 민원연이 여러 가지 분석 중에서 보도의 제목을 보고요. 제목 안에 정당 관련된 제목을 뽑았는데 그 제목이 특정 정당에 유리하면 플러스 1점을 주고요.
아하.
불리하면 마이너스 1점을 주는
예.
이런 방식으로 모든 기사에서 제목에서 그 유불리를 따져보는 이런 판단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신문의 경우에 저희가 해보니까 3월 20일부터 신문은 4월 22일까지 5주간 신문 보도를 해봤어요.
예.
그랬더니 더불어민주당 관련해서는 총 마이너스 48점이 나왔어요.
아, 불리하게 보도하면 마이너스 1점.
네네.
유리하게 보도하면 플러스 1점.
예. 그런데 이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두 개를 더해보니까 마이너스 48점이 나온 거예요.
야, 네.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네네. 그런데 이제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16점이 나왔습니다.
오호.
뭐 자유한국당도 마이너스 32점, 바른정당은 플러스 14점.
예.
이렇게 나왔는데 주로 격차는 이제 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의 격차가
그러네요.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기사량도 적은데 마이너스 2점이 나왔습니다.
예.
예. 그리고 방송사 같은 경우에 저희가 7개 방송사, 지상파 3사와 종편 4사의 저녁 종합 뉴스를 보고 있는데요.
예. 지금 보초에 나오네요. 그 도표가.
네네네. 예. 방송사 같은 경우에는 총점으로 했을 때 민주당이 마이너스 205점. 어마어마하죠.
우와.
예. 국민의당은 마이너스 56점입니다. 방송은 어허. 제목에서 거의 다 대부분이 부정적인 것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리한 것이 더 많았기 때문에
예.
다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그래도 마이너스의 격이 다르다는 거죠. 카운팅이 민주당은 마이너스 205, 국민의당은 마이너스 56. 그래서요.
일테면 제목이 부정적이라고 하는데 일테면 한두 개 정도 소개시켜 주실 수 있나요?
소개.
기억나는 제가 지금 대로. 예.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사례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예를 들면 뭐 민주당 네 분에 휩싸여.
예, 그런 식의 예, 예. 예. 그러니까 특정 정당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특히 뭐 문재인 후보의 어떤 네거티브성 제목을 계속 예. 뽑아낸다거나 이런 식이고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 경선이 매우 흥행이 됐다. 아, 대박. 그런 예. 그런 식의 제목을
예를 들어서 뽑아내는. 민주당 그 문재인 후보가 최근에 나오는 기사에 네네. 따르면 송민순권에 대해서 해명을 하면 민주당 문재인 후보 거짓말 논란에 휩싸여. 네, 이렇게 하면 부정적이죠.
네, 그렇죠. 오. 그런 제목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이게 격차가 조금씩 다른데요. 예. 격차가 제일 큰 방송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국민의당에 국민의당. 예. 예. 그 격차 제일 큰 데가
평균 총점 차이는 방송에서 지금 약 한 150점 나왔거든요.
예, 예. 예. 그렇죠. 그런데 TV조선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5점이 그러니까 그 민주당은 마이너스 56점이었는데 국민의당은 마이너스 11점으로 45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국민의당이. 아, 그러니까 그 TV조선이. 그런데 MBC 같은 경우에는 30점. 이게 2위예요. MBC가. 예. 3위가 MBN 29점. 그리고 4위가 채널A 24점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아무래도 종편이 지상파보다는 좀 더 그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격차가 크게 나타났고요.
예. YTN도 좀 그럴 것 같은데 YTN은 안 났나요?
예, 많이? 저희가 근데 YTN하고 연합뉴스TV를 이번 모니터에서 좀 뺐어요. 근데 그 이유가 예. 여기가 보도전문 채널이어서요. 저녁종합뉴스만 가지고 저희가 비교를 하는데 저녁종합뉴스라고 특정 지을 수 있는 그런 그 보도가 사실은 YTN과 그쪽은 없어요. 객관적으로 똑같이 그 잣대를 댈 수가 없고요. 저희가 자주 해봤는데 YTN 같은 경우에는 나름 기계적 균형은 잘 맞추는 편입니다. 예. 지금 예. 그래서 뭐 MBC가
탄핵 이후에 뭔가 눈치채지 않았을까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애초에 예. YTN의 문제는 사실은 깊이 있는 보도가 없을 뿐이지 기계적 균형은 나름 굉장히 맞추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 기자님.
네.
졸지 마시고요.
졸지.
이쪽하고 얘기하고 우리 사무처장님하고 얘기했더니 오늘 계속 그
아 저는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랬어요?
네.
오늘 제 그 이 소개 태도도 지금 이쪽에는 플러스 2점, 여기 마이너스 2점이에요. 계속 부정적 소개를 하는 거야. 졸지 마시고요. 시사 저널이라고요?
잠이 깨네요.
예. 자, 이렇게 보도를 하면 이제 저기 뭐 그 조금씩 이렇게 나가고 이런 걸 하는 걸 알고 있다고 하지만 저렇게 한다고 해서 기저 신문이나 방송 이런 데들이 이런 시민사회에서 우리 감시하고 있으니 좀 조심하자 이런 영향 받나요?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지금 이번에 이 TV조선 재승인 때처럼
예.
정말 그 회사의 결정적인 예. 어떤 그런 부분 이제 그런 게 지적을 당해야지 영향을 받을 텐데 그런데 이런 조사가 저는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중에
예.
영향을 주는 평가를 할 때 그들도 어떤 객관적인 자료들, 정량적인 자료들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서 여기에 이제 참고 자료로 충분히 기능을 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언론이 이 지켜야 할 이제 본분이라는 게 있는 건데
예.
그 본분에서 이만큼 멀어졌다라는 게 환기될 때
네.
그것에 대해서 그래도 일선 기자들은 어느 정도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부끄러워하는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분들은 좀 부끄러워한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하고 국민의당 말고 후보들에 대해서도 좀 조사를 해봤나요?
후보들에 대한 조사.
예, 문재인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신문 보고 이른바 진보 언론 쪽이나 이런 데서 문재인은 때리고 안철수는 너무 띄우는 거 아니냐라는 느낌들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 게 좀 검증이 되나요?
그런 걸 한번 그냥 말씀을 드려보면 저희가 종편 시사 토크쇼 있잖아요.
예.
그쪽에서 이제 하루 종일 후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예. 이른바 이제 이런 프로처럼 패널들 불러놓고
그렇죠.
얘기를
예.
듣고.
근데
예.
이제 밑에 자막이 흐르거든요.
예.
계속 자막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자막을 한번 저희가 전체적으로 모든 방송 안에 있는 그 한 프로그램 안에 있는 자막을 다 이제 모니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사실 그 이유가 종편을 보시는 분들이 식당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틀어놓고 크게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주로
자막을
화면,
보죠. 예, 예.
화면을 보면서 자막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자막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대표적으로 해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4월 5일에서 4월 11일까지 예. 채널A의 뉴스특급과 정치데스크라는 두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예. 이 이유는 사실 이 두 프로그램이 최근에 가장 떠오르는 약간 정치적인 그 문제를 많이 좀 저희가 보기에 문제가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봐서 이 프로그램을 해봤는데요. 해본 결과 그 문재인 관련 의혹 자막은 의혹의 내용을 최대한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제공하려는 그런 자막이 나오는 반면에 안철수 후보 관련한 의혹은 문재인 후보 또는 민주당 측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담는 그런 자막을 쓰더라는 거죠.
의혹도 객관적 팩트로 접근하려고 하는 노력을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안 하고
네네.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이것만 봐도 정확하게
그렇죠.
뭐가 의혹인지 네.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네네. 그런 자막을 이제 내보낸다는 거예요. 채널A의 정치데스크가 4월 6일 날 내놓았던 예. 그 문 후보 아들 특혜 논란 자막이 55회였습니다. 55차례를 내보냈는데 어허. 이 중에서 문 후보 측의 입장을 전한 자막은 10회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이게 자막 속에서 물음표를 붙여가지고 약간 카더라성 그런 의혹 있잖아요. 확증되지 않은 그런 의혹도 예. 계속 물음표 처리를 해서 하는 그런 자막이 11개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거는 아니면 말고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반면 그 다음날 4월 7일날 같은 프로그램에서 안 후보 딸 의혹과 아내 특혜 채용 의혹이 예. 나왔거든요. 근데 이것도 54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날 55회에 민주당에는 55회가 나왔다면
기계적 중립을 또 맞췄나 보네요.
예, 맞춥니다. 예. 맞추는데 이 중에서 자막의 사례를 들어보면 민주당 측 안 교수 임용 당시 자격 미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민주당의 일방적인 주장인 것처럼
그렇죠.
보이게.
예, 이런 식의 자막들이 매우 많았다. 그리고 민주당 아침 회의부터 안 때리기 강공, 안풍에 놀란 민주당 안철수 딸까지 거론 이런 식으로 민주당의 안 후보 때리기 프레임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리고 좀 딸까지 그럴 정도면 니네 좀 치사한 거 아니냐라고 네네. 하는 뉘앙스까지 풍기면서.
네네. 그런 식의 어허. 내용들이 많이 나와서 좀 자막만 보더라도. 이런 사례를 볼 수 있었다. 제일 재밌었던 게 예. 여론조사가 이때 이제 안 후보가 약진하던 시기였거든요.
그렇죠. 4월 4일서부터 치고 올라간다라고 예, 예. 이제 물론 그 여론조사 KBS하고 연합뉴스인데 그 여론조사는 결국 1,500만의 그 과징금을 받았죠.
네, 받았죠.
근데 이제 어쨌든 그때부터 예. 양자구도에서도 안이 약진하고 있고 예, 예. 다자구도에서도 이기고 있다라고 하는 그렇죠. 보도가 나오던 4월 첫째 주.
예, 이 여론조사를 너무나 이제 강조를 하면서 심지어는 그 선거 시기에 한 달 전, 선거 한 달 전에 여론조사가 거의 굳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다라면서 이런 것을 강조하는 자막을 마구 내보내요. 그러면서 예. 제목이 안철수 서울 충청서 문재인 앞서라는 제목의 자막을 한번 내보낸 다음에 계속 그대로 있으면 쑥스러웠는지 다음 자막은 문재인 서울 충청서 안철수의 뒤져. 이렇게, 이렇게 자막을 내보내는 거예요.
아유,
마치 진짜 구원 예. 무슨 학습지처럼 주제를 바꿔가지고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것처럼
의혹 문제 풀 수 있도록
네네 굉장히 예. 그 황당한 그런 그 자막들이 많아서
그게 어디 방송국이라고요?
채널 A.
거기 출연하지 말아야겠네.
채널 A 출연하시죠?
글쎄 잘 모르겠는데 저는 타이틀만 알고.
그 자막에서 예. 이 자막의 크기, 네. 글자의 크기. 그거 자체도 어떻게 보면 선정성 척도도
맞아요.
저는 될 수 있습니다.
색깔 배치까지.
색깔 배치. 네. 빨갛게.
그렇죠.
맞아요.
그 종북 논란 하면서 그 종북을 빨간 거라면, 저놈들 빨갱이네.
네. 그래서 그렇죠.
그 자막에 대해서는 북한 방송도 저렇게 안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종편 채널에서 주로 타겟으로 삼는 게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네.
어르신들 좀 귀도 어둡고, 그래서, 글자 잘 보이게 그렇게 크게 쓰는지 모르겠지만
오지랖도 넓으세요.
글자가 사람들을 잡아먹고요. 그리고 어떤 이슈 자체에 대해서 다루는 태도도 문제지만 그 전에 어떤 이슈를 다루느냐 그거 자체도 또 편파적일 수가
그렇죠.
있는 겁니다.
네.
이를테면 어제 대선 TV 토론할 때 홍준표가 네. 계속 동성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동성애로 프레임을 가져가거나 네. 뭐 이 노조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노동 문제로 가져가거나 또 뭐 이 북한 문제, 안보 어떻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주제를 어떤 주제를 다루느냐에 따라서 보수 후보에게 유리하고 어떤 진보 개혁 후보에게 불리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이슈의 쏠림도 좀 확실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 방송 그 자막에서 예. 더불어민주당 관련돼서 그 총점이 제가 아까 마이너스 플러스로 예. 해보잖아요. 마이너스 423점이었어요.
자막이?
네, 자막에서. 이야. 근데 국민의당 자막은 플러스 81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신문방송보다 훨씬 더 심하게 자막으로 유불리를
자막으로 승부한데 그거 지금 고 기자가 농담 비슷하게 살짝 얘기했지만 어르신들 자막 보고 식당에서 그렇죠. 자막 보거든요. 네. 저희들도 식당에서 많이 안 들리니까 네. 자막만 봐요.
그리고 이제 그 방송이 많은 사람들이 그 패널들이 하는 말을 요약해서 자막이 나갈 거라고 착각하시는데 전혀 네.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작가들이 이제 막 써준 그런 자막이 미리 준비해 놓은 그게 나가는데 그 자막의 그 어떤 주제들이 대부분 굉장히 보수 후보에게 유리한 그런 내용으로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방송사와 무관하게 네. 또 프로와 무관하게 대체로 이제 작가들 특히 이 시사 작가들 보면은 네. 회사의 입장과 무관하게 좀 이렇게 진보적이거나 개혁적 성향이 의외로 무척 많아요. 네네. 그리고 그런 종편에 근무하면서 또 토요일 날은 촛불 들고 나오는 이런 또 이제 배신자 그 프레임도 있어요. 회사의 입장에서. 근데 그분들이 그걸 뽑을 때는 개인적 이런 견해보다도 데스크에서 지시하는 대로 뽑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것도 있고 제가 들은 제보에 의하면은 예. 조선일보의 제목을 가장 많이 참조하고 있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종편에 많은 그 작가분들이 왜냐면 거기가 이제 제목을 잘 뽑는다고 잘 생각하시고 예. 그 자막을 많이 그러니까 그 제목을 흉내내서 이렇게 조금씩 고쳐서 변형을 줘서 많이 하고 있다고 예. 그렇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막이 순간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가지고 자막을 달고 하는 그런 경황은 없을 네네. 거예요. 그런데 자막을 맡은 사람들이 담당 뭐 작가가 하든 이제 기자가 하든 자기 검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위에서는 아니면 또 그 전에 방송에서 자막을 왜 그렇게 뽑았어라고 한두 번 질책을 그렇죠. 당하면 네. 아 데스크가 뭘 원하는지 하면서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면서 거기에 입맛에 맞게.
그리고 또 자막이 예. 시청률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죠.
자극적인 네. 또 자막으로 그렇게 네, 흐르고
맞아요.
있고요.
한눈에 확 들어오는 자막.
우리 자막 얘기하니까 우리 저 PD가 자막을 안 놓. 한 이상한 이상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이제 탄핵 국면에서 나타난 현상인데 거기에서 보수 세력 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문제를 지적하시는 분들은 이전에 정치할 때와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여주셨어요. 이를테면 외부자들의 전용옥 전 의원이 하는 발언을 보면은 예. 정말 지극히 정상적이잖아요.
네, 그리고 대단히 훌륭하죠.
정말 맞는 말만 하고 예. 그런데 이분이 예전에 정치를 할 때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잖아요. 어떤 그 보수 세력을 대변하는 듯한 이제 그런 것을 보였는데 그러니까 선 입장에 자신이 본인이 선 자리에 그리고 본인이 대변하는 입장에 따라서 달라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그런 자막에서도 제가 봤을 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서 접할 때는 정말 진보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자기가 종사하는 프로의 성격에 따라서 그에 맞게 자막을 뽑는다.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 보수 세력의 어떤 예. 전반적인 특성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자기 면죄를 스스로 주는 거죠. 이건 그냥 일로서 업으로서 내가 그냥 즐기듯이 하는 일이고 나는 생각을 이렇게 해.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자막이 주는 그 엄청난 폐해나 어떤 그런 이 편파 보도의 문제에 대해서는 잘 의식을 안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계속하시죠.
제 준비한 것 중에서 예. 오늘 방송에서 원래 준비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자막 얘기하니까 예. 나온 건데 태그 있잖아요. 태그 해시태그라고 교수 예. 기사에 태그를 예. 많이 걸거든요. 태그 걸죠. 근데 이 태그를 가지고 또 장난을 치는 걸 저희가 하나 뽑아봤는데
아주 첨단 장난질을 하네요.
예. 이제 페이스북에 언론사들이 다 페이스북에 자기 뉴스 페이지를 만들거든요. 근데 거기 페이스북에 기사를 올리면서 요즘 문재인 침해설이 은근히 많이 언론에 그러니까 그 어떤 네티즌 사이에서 막 이렇게 올려요. 예. 그런데 그런 글에서 조선일보가 자신들의 기사를 하나 올리면서 그 기사에서 뭐라 그러지 문재인 침해로 해시태그를 달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기사의 내용이 제목이 대선 토론 문 이재용 이재명 유승민 유시민으로 잘못 불러. 그러니까 대선 토론에서 문 후보가 말실수한 것을 쭉 엮어가지고 기사를 하나 올리는데 그 기사의 해시태그가 문재인 침해설인 거예요.
야.
그리고 거기에 또 두 개의 해시태그가 있는데 그리고 3D 프린터 논란 이렇게 해서 이걸 치면은
그게 며칠째인가요?
이게 4월 13일 날 조선일보 페이스북에 올라간 글이고요. 예. 기사도 4월 13일자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근데 이게
그럼 그게 TV조선이 네. 조건부 승인을 받았잖아요, 종편.
이거는 승인 이후에 나온 보도죠.
승인 이후에 나온 네네. 보도죠.
네네.
이걸 보고 정신 못 차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조선일보 쯤에? 네,
조선일보 간이 배 밖으로.
그런데 참 이게 아이러니한데 네. 사실 이번 대선 후보에서 침해 국가 책임제를 내세우고 침해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인 공약을 한 후보가 네. 문재인 후보인데
네.
그런데 본인은 그렇게 침해 문제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런 어떤 나쁜 뉴스에 의해서 침해설이 나와버린 그건 정말 이게 어떤 언론의 병폐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인 것 같습니다.
아니 악의적으로 선전할 수도 있네요. 본인이 침해에 걸려갖고 침해 정책에 그 집착하고 있다고.
근데 이런 페이스북 글을 올리면 예. 거기에 댓글이 뭐 엄청나게 악의적인 댓글이 많이 달려서 저는 최소한 언론사의 페이스북이라면 공식적인 페이스북이라면 이런 기사는 올리지 않는, 그러니까 그 안 올려야 되는데 중앙일보도 예를 들면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로 제목이 문재인 침해, 침해 의심 증상 8가지 보여란 이런 제목에
그러면서 8가지 구체적으로 다 이런 걸 했을 네, 거 아니에요?
이건 제가 지금 말한 거는 그 페이스북에 쓴 글이, 글의 내용이고요. 그 기사가 걸려 있잖아요. 근데 기사의 제목은 문재인 침해 의혹 제기한 블로거 근황이에요. 근데 근황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사실 이날 이 사람이 체포가 된 거거든요. 근데 체포가 됐다는 것을 명백하게 밝혀주면 이게 가짜, 침해설이 가짜라는 게 입증되잖아요. 예. 근데 블로거 근황, 이런 제목, 애매한 제목을 뽑아서.
뭐지 이게?
예. 기사를 그리고 사진도 전부 문재인 후보가 졸고 있는 사진을 묶어가지고 딱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참 그 너무 수준 낮은 그 네거티브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
수준이 낮으면서 또 어떻게 보면 사실 감각적인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SNS는 조금 일가견이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네, SNS에서 어떻게 사람을 낚을 수 있을지 어떻게 그러니까 낚시를 잘하시는 분들은 이 강이나 바다에 가보면 이 보이잖아요. 고깃대가.
물이 어디 있는지 보인다면서요.
네. 예. 그리고 어떻게 하면 몰려들게 하는지 어떻게 떡밥을 던질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쪽에 종사해 보면은 그런 이제 악마의 유혹을 받습니다.
아.
이런 쪽으로 끌고 가면 그런 사람들의 사실은 선의에 기대는 것보다 악의에 기대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거거든요.
네.
그런데 미디어의 SNS를 관리하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되는 게 그겁니다. 그런 악의를 발휘하면 안 돼요. 악의를 발휘하면은 효과도 볼 수 있고 그렇지만 그 미디어가 점점 더 악의적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신뢰성을 네. 잃잖아요, 점점 더. 예. 결국은 지금은 악의적으로 해서 조금 결과가 뭔가 오는 듯한 달콤함이 있지만
그렇죠.
전국적으로 그 언론사를
그 달콤함에 넘어가 있는 것이 자막으로 나타나고 해시태그에 나타나는 거죠.
자막과 네. 해시태그. 오늘 밥값 하시는데 네. SNS에 대해서 전문가다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어요. 네,
감옥에만 보내지 말아주십시오.
SNS 너무 재밌어서 제가 팬입니다.
아 그래요?
너무 재밌게 잘 쓰세요.
나중에 제 캠프 명함 드릴 테니까 제 캠프로 놀러 오시죠.
저기 그 손석희 사장님이 어제 문재인 후보의 제안을 거절하던데 되게 멋있어 보였습니다. 저도 거절하겠습니다.
뭐 거절하는 게 멋있었어요? 뭐라고 그랬는데 문재인 후보가?
네, 그 국민 추천제를 예. 하겠는데 국민들이 추천하면 손석희 사장님도 거절하지 마시고 내각으로 이렇게 들어와 달라 부탁했는데 단호하게 거절하더라고요.
뭐라고요? 거절하겠습니다 이래요?
뭐 비슷한 표현으로.
알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캠프에 안 오시겠다는 걸 거절한 거죠. 자, 또 아시죠?
저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안보
저희가...
문제에 대해서 좀 궁금해요.
네?
안보 문제의 논란이 계속 나오는데
네.
이거에 따른 이거와 관련된 기사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 어떻게 이렇게 저랑 마음이 딱 맞으실까?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2주의 나쁜 보도를 저희가 선정해요. 매주.
어허.
그래서 예. 일주일치의 보도 중에서 나쁜 보도를 하는데 지난주의 나쁜 보도를 이제 월요일 날 선정 어제군요. 어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2주의 나쁜 보도의 1위부터 3위까지가 모두 조중동의 그러니까 신문 나쁜 보도, 방송 나쁜 보도 따로 하는데 신문 보도가 조중동의 안보 공세가 뽑혔습니다. 근데 1위가 주적 논란 부추기는 조중동의 사설 칼럼들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위가 중앙일보의 송민순 쪽지 공개한 단독 인터뷰 보도 두 건. 이게 이제 2위로 선정이 됐고요. 3위가 전쟁 불사론을 주장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칼럼으로 뽑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문 보도를 보시면 그냥 절반은 이 안보 논란, 그리고 절반은
네거티브.
예, 네거티브인데 이제 네거티브도 있지만 그리고 이제 계속 부추기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합당이 아니죠. 이제 예. 예, 단일화. 후보들 단일화. 후보 단일화 이전에는 단일화 그러면 굉장히 나쁜 것으로만 하다가 요즘은 굉장히 왜 안 하는가 이렇게 촉구하는 예. 이런 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안보 관련돼서 또 나쁜 보도, 지난주에 나쁜 보도로 예. 방송 보도가 1위부터 3위까지가 다 MBC로 선정이 됐습니다.
아.
제가 MBC가 아까 격차가 30점으로 예. 굉장히 크다고 했잖아요. 근데 MBC의 지난주에 1위 가장 나쁜 보도로 선정된 것은 제목이 이산가족 상봉 특혜 북한의 의도는? 이라는 보도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문재인 후보의 이산가족 상봉 특혜 의혹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보도였고요. 2위가 북한이 문재인 후보를 밀어주고 안철수 후보를 비난하고 있다라면서 그런 식으로 대선에 개입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였습니다. MBC 북노골적 선거 개입 안철수 정조준이라는 4월 19일자 보도였습니다. 이게 2위를 차지했고요. 3위는 문재인 호남 홀대론의 실체를 확인해보겠다. 라면서 와. 내놓은 문재인 후보 호남 홀대론 실체는 이라는 4월 19일자 기사였습니다. 이 세 개의 기사가 사실상 겉으로는 문재인 후보의 어떤 의혹을 점검해 보겠다, 팩트를 체크해 보겠다라는 식의 그 겉으로는 후보 검증 보도거든요. 그런데 사실 내용을 보면은 검증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거의 카더라성, 그리고 예. 이제 타당, 특히 자유한국당에서 제기하는 문제 제기들 또 국민의당에서 이제 뭐 묻는 것 이런 것들 타당해서 정치 공세를 하는 것들을 그대로 가져다가 예. 그냥 전하는 이런 보도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검증보다는 의혹 제기가 주로 되고 있고 타당의 문제 제기를 언론사가 소화해서 검증해서 내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일종의 흑색 선전에 지금 가담하고 있다. 이
예, 알겠습니다. 네.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이 판단의 기준은 언론, 방송 그리고 SNS를 통해서 얻는 정보입니다. 아까 악마의 유혹이라고 했는데 가짜뉴스까지는 아니더라도 유권자들의 마음을 흔드는 이런 악의적인 뉴스를 하는 언론사는 앞으로 촛불 이후의 대한민국에서는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봉주의 품격 시대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습니다. 샵 5400으로 주제에 맞는 다양한 의견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예.
한 발 더 깊이 들어가는 시사 분석.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정봉주의 품격 시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 좋았나요? 방송에 대한 응원 이렇게 표현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하트 주기. 더 좋은 방송을 위해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2부도 함께해주세요.